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한 측과 막바지 실무협상을 위해 베트남으로 출발했습니다.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비건 특별대표가 남은 사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베트남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건 특별대표의 북한 측 상대인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도 오늘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하노이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이번 실무협상에서 미북 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세부 절차 등을 담은 이른바 하노이 선언문을 조율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보기 원하며 결국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북 정상회담에서 많은 것들이 나올 수 있고 그러길 바란다며 비핵화가 필요하지만 특별히 서두를 것은 없으며 제재는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발전과 번영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말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어제 베이징을 방문한 스티븐 헤들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샬림 바셰프스키 전 무역대표부 대표 등 미 전직 관리와 경제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국제사회는 존중과 협력을 원하며 이는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올바른 선택이라며 중국도 미국처럼 발전할 권리가 있고 중국인들도 좋은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발전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미국이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왕이 부장은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 양국이 포괄적인 합의를 이루어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어제 워싱턴에서 차관급 무역 협상을 재개한 데 이어 내일부터는 이틀 동안 고위급 협상을 진행합니다. 미국이 유럽에 중단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한다면 러시아는 미국을 표적 삼을 수 있다고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 의회 국정연설에서 러시아는 대립을 지향하지 않으며 미국의 중장거리 핵전력 조약 탈퇴 결정에 대응해 먼저 미사일을 배치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유럽에 중단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한다면 배치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 자체도 표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미국의 중단거리 핵미사일 배치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은 단호할 것이라며 미국의 정책 결정권자들은 어떤 조처를 내리기 전에 그에 따른 위험도 계산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베네수엘라 군부가 미국 등 국제사회의 인도주의 원조품 반입을 막기 위해 콜롬비아 국경에 이어 카리브해 해상도 봉쇄했습니다. 블라드미르 킨테로 베네수엘라 해군 중장은 어제 베네수엘라 서부 해안 지역인 팔콘주와 세 개의 섬 사이를 오가는 선박과 항공기 운항을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봉쇄 조치의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블라드미르 파드리노 베네수엘라 국방장관은 이날 국영TV로 중계된 기자회견에서 베네수엘라 군대는 영토 침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국경지역에서 경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드리노 장관은 또 베네수엘라 군은 마두로 대통령에게 순종과 복종, 충성을 다짐하고 있다며 어떠한 외국 정부의 명령도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장이 오늘 만나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BBC 등 영국 언론은 메이 총리가 오늘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융커 위원장에게 영국 내에서 반발이 제기되고 있는 안전장치와 관련해 법적 구속력 있는 변화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안전장치는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의 국경 통제를 막기 위해 북아일랜드를 당분간 EU 관세 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를 지휘했던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로젠스타인 부장관의 후임으로 제프리 로젠 교통부 부장관을 지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다음 달 중순경 물러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형수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문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바란다면서도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한 서두를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No rush whatsoever. We are going to have our meeting. We'll see what happens.
미국 국무부가 미북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양국 간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연락사무소가 효율적인 창구가 될 수 있겠지만 북한의 수용 가능성은 회의적이라는 전망을 보였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0도에서 영상 1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바란다면서도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한 서두를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한다면서 미북 정상회담에서 많은 것들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보기 원한다며 결국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ll, I'd just like to see ultimately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 think we will see that ultimately.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많은 것들이 나올 수 있고 적어도 그러기를 바란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비핵화가 필요하지만 특별히 서두를 것은 없으며 제재는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denuclearization ultimately, I'm in no particular rush. Sanctions are on.
특히 긴급한 시간표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말을 다섯 차례나 반복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회담을 할 것이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면서 궁극적으로는 매우 성공적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No rush whatsoever. We are going to have our meeting. We'll see what happens and. I think ultimately we're going to be very, very successful.
아울러 이 문제가 해결될 때 북한은 엄청난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정말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과 미사일 실험이 없다면서 실험이 없는 한 서두르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I'm in no rush. There's no testing. As long as there's no testing, I'm in no rush. If there's testing, that's another deal.
실험을 한다면 또 다른 문제이지만 매우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밝히며 매우 훌륭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베트남 방문에 대해 논의했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것을 고대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I had a great conversation this morning with President Moon of South Korea. And we obviously discussed the upcoming trip next week.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미북 정상회담의 모든 측면을 협의했다며 20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비슷한 대화를 나누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35분 동안 통화하면서 다가오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조 방안을 중점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남북 사이의 철도 도로 연결부터 남북 경제 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고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라는 말을 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하노이 회담을 마치는 대로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회담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말하면서 하노이 회담에서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며 그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과 공유해야 하기에 직접 만나기를 고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달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핵 위험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핵 확산 문제와 핵무기가 세계에 가는 위험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폼페오 장관이 지난 15일 유럽 순방 당시 아이슬란드 방송사 RUBY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몇 주 이후에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하고 자신도 동행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곳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김 위원장의 핵무기가 세계에 끼치는 위험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오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4일 야체크 차프토비치 폴란드 외무장관과의 회담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한반도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한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6일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이달 말 베트남에서 다시 미북 정상회담을 갖고 김 위원장과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했던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그 대가로 북한 주민들에게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공약했었다며 그렇게 할 준비가 완벽히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 국무부가 미북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언급하면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회담 준비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베트남으로 떠났다며 정상회담을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미북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We have our approach is different, frankly, than what's happened in the past. This is a top-down approach that allows, you know, with the chairman and the president meeting directly.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접근법이 과거와 다르다며 현재는 톱다운 방식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방식은 미북 정상의 직접적인 만남과 광범위한 행동을 가능케 했다며 이런 일들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두 나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이렇게 하는 데 있어 낙관적인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비핵화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약속이란 점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As far as our objectives, nothing's changed. And we remain confident in the commitments made by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미국의 목표는 변한 게 없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이 이뤄질 것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비핵화는 김 위원장의 약속이자 우리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북 제재에 있어선 미국이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비핵화 이전까지 제재가 유지될 것이라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We've been clear on sanctions. These are the world's sanctions. And that is something that
현 제재는 전 세계가 부과한 제재로 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라는 마지막 결과에 도달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다음 주 미북 정상회담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Summit's going to take place next week. Steve Biegun is on his way back right now to tie up.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남은 사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현재 베트남으로 향하고 있는 만큼 결과를 낙관하고 있으며 다음 주 정상회담을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미북 두 나라가 연락관 교환 문제를 논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많은 것들이 논의되고 있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이 북측의 불가침 혹은 평화선언을 제안했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기자의 요청에 대해서도 외교적 논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은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싱가포르에서 두 나라가 주목한 4개 분야와 더불어 북한 주민들의 밝은 미래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 상태라고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하노이 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미국의 비핵화 상응 조치가 조금 더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양측이 어느 수준에서 절충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임박하면서 지금 초점이 미국의 상응 조치에 맞춰지는 것 같네요.
예, 이 문제가 이번 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어제 전화통화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재 완화 문제가 핵심 관심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문 대통령은 어제 전화 통화에서 상응 조치와 관련한 한국의 역할을 제안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예, 이런 제안이 나온 맥락이 중요합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사이의 철도와 도로 연결부터 남북 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두 정상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경협에 대해 논의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낳는 대목입니다. 한국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응 조치로 쓸 카드를 한국이 눌려줄 수 있다는 의미라고 발언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어떤 비핵화 상응 조치로 제시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한국과 미국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온 사안입니다.
네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의 어제 통화에서 처음 듣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이라는 구체적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긍정적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북한은 줄곧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 경협을 제재 예외로 인정하는 조치에 만족하겠습니까?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재개를 희망한 사업입니다.
예.
따라서 실현된다면 큰 성과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여기에 더해서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독자 제재의 완화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이전에 비해 유연해졌는데요.
네.
북한이 약속하는 비핵화 조치와 연계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북한의 조치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북한이 어느 수준의 비핵화 조치를 약속해야 미국이 제재 완화에 동의를 할까요?
네, 전문가들은 대체로 영변 핵시설의 폐기와 검증을 꼽고 있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추가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실무 수준에서는 합의가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담판을 통해서 정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회담이 이틀 일정으로 잡혀 있다는 것, 이 두 정상의 시간을 갖고 보다 깊이 있게 논의할 사안이 있다 이런 의미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정상회담이 이틀에 걸쳐 열리는 건 통상적인 일은 아닙니다.
네.
두 정상이 직접 긴밀히 논의해서 결단을 내려야 할 과제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미국과 북한은 원칙적인 합의에 그쳤던 싱가포르 회담 때와 달리 이번에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비핵화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실행과 제재 완화와 관련해서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달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제재 문제 외에도 종전선언 또 연락사무소 설치도 조금 더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이미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종전선언을 넘어서 이번에 평화협정 논의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 주목됩니다.
네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연락사무소 설치도 진지하게 검토 중입니다. 다만 제재 완화나 해제가 없는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는 북한이 반기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 어제도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 서두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예, 이번 정상회담의 목표를 낮게 잡고 있거나 기대치를 낮추기 위한 의도된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이번에 큰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를 압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미국은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국인 주최국인 베트남이 북한 문제 해결을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미 부통령실 선임 고문이 밝혔습니다. 미국, 북한과 모두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베트남이 북한 문제에서 강력하고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종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 측 탐로즈 선임 고문 겸 수석 전략가는 2차 미북 정상회담 주최국으로 베트남이 선정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As Vietnam advances and modernizes and perhaps opens up politically, democratizes, that relationship will become even closer. But I think we'll see that. And it was no accident that Da Nang is the host of the DPR.
로즈 선임 고문은 19일 워싱턴의 민간단체 허드슨 연구소에서 미일 인도 3국 관계 강화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앞으로 베트남이 더 현대화되고 정치적으로 개방돼 민주화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는 더 가까워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베트남이 북한 문제에서 역할을 하고 미국을 돕도록 하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즈 선임 고문은 토론회가 끝난 뒤 VOA 기자 만나 미국은 베트남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They have relations with North Korea. They're going to be hosting this important bilateral summit. Obviously, we're very bullish about the role Vietnam can play.
그러면서 2차 정상회담 개최 장소인 베트남은 미북 양국과 모두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독특하고 강력하며 독립적인 국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2차 정상회담 장소로 베트남을 선정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트위터를 통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오는 27일에서 28일 이틀 동안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것이라며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력 아래 대단한 경제 강국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지난해 7월 초 베트남을 방문한 재계의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베트남이 걸어간 길을 뒤따를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며 북한의 사실상 베트남식 경제 번영의 길을 갈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과거 북한과 협상했던 전직 미 관리들은 연락사무소가 양국 간 현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창구는 될 수 있겠지만 북한의 수용 가능성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CNN 등 일부 언론은 미국과 북한이 양자 간 연락사무소 개설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제시할 미국의 상응 조치 가운데 하나로 공식 외교관계 수립을 향한 점진적 조치가 될 것이라는 고위급 소식통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앞서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지난 8월 VOA와의 인터뷰에서 1차 정상회담 이후 미북 간 협상이 답보 상태에 빠진 것과 관련해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며 양국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I think they need to start some measures that will build confidence, at the same time build a diplomatic process. An example is
전문가들은 연락사무소 개설은 양국 간 소통을 개선하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1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북 간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양국 관계 개선을 의미할 뿐 아니라 신뢰한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t's a sign of not only improved relations, but a sign of trust in that you know, one might think North Korea would assume the U.S. is less likely to attack if it has its.
특히 북한으로서는 평양에 미국인이 주재하면 미국이 자국을 공격할 가능성도 줄어들 것으로 볼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따라서 두 나라를 공식적 관계로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연락사무소가 양국의 모든 현안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합의만 한다면 상당히 건설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연락사무소 설치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과거보다 수용적일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it would be very constructive if they agreed to set up liaison offices. Permit direct and rapid engagement.
앞서 미국과 북한은 1994년 제네바 합의 당시 연락사무소 설치에 동의하고 협상이 이루어졌지만 결국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북핵 6자 회담 미국 측 수석 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은 미국인의 상주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2007년 2월 베를린에서 북한 대표단을 만나 연락사무소 설치를 제안했지만 북한은 이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거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One was I brought it up to them when I went to Berlin, which is February 2007, and they just were not interested.
크릭란 의원은 비핵화 조치에 앞서 미북 간 긴장 완화와 관계 개선을 요구한 북한에게 연락사무소 설치는 미국이 제안할 수 있는 상응 조치로 긍정적 제스처가 될 수 있지만 비핵화와 관련한 어떤 진전도 반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So it would be a positive gesture in and of itself. It doesn't reflect any progress towards denuclearization. But since North Korea has insisted on its paradigm of
그러면서 북한과 연락사무소 개설 정도에는 합의할 수 있지만 대사관 설치 등 완전한 외교관계는 비핵화뿐 아니라 북한의 인권 문제가 개선돼야 가능하다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핵 보유를 일부 허용하고 동결과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협상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식 입장인데요. 2차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를 위한 과정으로 동결에 합의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하루 전 기자들 앞에 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협상 목표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 즉 CVID가 미국이 수용할 유일한 결과라는 겁니다. 다음 주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폼페오 장관은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면서도 북한의 위협 제거를 잇따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14일 미 CBS 방송에서는 북한의 위협을 후퇴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데 매우 희망적이라고 말했고 이튿날 아이슬란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북한 핵무기 위협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15일 백악관에서 우리는 단지 핵미사일 실험을 원하지 않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발언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 목표를 비핵화 대신 동결로 낮췄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워싱턴 조야에서는 북한의 제한적인 핵 보유, 즉 부분적 비핵화가 현실적인 목표라는 지적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 비확산 소위원장인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의원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철저한 감시를 전제로 제한된 수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대신에 미사일 기술 관련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일부 핵무기를 허용하는 동시에 핵무기 생산시설을 폐쇄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라는 주장입니다. 미 폭스뉴스도 최근 디펜스 프라이오리티스의 대니얼 디페트리스 연구원의 기고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는 미국 정부가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선 목표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2년 동안 실질적인 핵 보유국이었다며 핵실험 중단, 핵물질 생산 동결과 더불어 한반도 안보와 평화체제 구축에 집중하는 것이 더욱 성공적일 것이라는 겁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달 북한 비핵화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하면서 전문가뿐 아니라 일부 정부 당국자도 핵무기 사용과 확산을 차단하도록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과학자연맹의 에덤 마운트 선임연구원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런 결과에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불행하게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협상 의도가 핵 동결, 즉 파키스탄처럼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라는 분석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이 같은 방안을 현실적인 목표로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는 그동안 수면 아래서 소수의 목소리로만 간주됐습니다. 1994년 제네바 합의를 이끌었던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가 대표적으로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더라도 기존 핵 프로그램 폐기도 받아들일 만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2016년 한 토론회에서 북한이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모두 폐기해 핵물질 추가 생산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경우 핵무기와 핵물질 일부만을 넘기는 선에서 협상을 타결 지을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핵 불용이 미국의 분명한 원칙이라는 입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에서도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유지한다는 입장이 여전히 우세합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은 CVID는 미국 법에도 명시된 대북정책 목표라고 강조했고 같은 당의 조 윌슨 하원 외교군사위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국가들의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초기 단계 혹은 중간 과정으로서 동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여러 전직 관리들에 의해 제기됐습니다. 1990년대 제네바 합의, 미사일 협상 등에 참여했던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위한 중간 목표로 핵 동결 합의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논 특보는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더 이상 핵무기를 생산, 시험, 사용, 전파하지 않겠다고 말한 점에 주목하며 이를 이행한다면 의미 있는 부분적 비핵화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테이플턴 로이 전 중국 주재 미국 대사도 지난달 VOA와의 인터뷰에서 빠른 비핵화 조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단계로서 동결은 바람직한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에 제시할 상응 조치 가운데 하나로 대북 인도적 지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북 인도적 지원에 찬성하면서도 먼저 분배 감시와 현장 접근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에 제시할 상응 조치 가운데 하나로 대북 인도적 지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최근 B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춰 제시할 수 있는 상응 조치 하나로 인도적 지원을 꼽았습니다.
Now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taken the view that economic incentives that sanctions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에 상당한 진전이 있기 전에는 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미국의 상응 조치로 종전선언과 인도주의 조치, 유엔 제재 예외 인정 등을 들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의 광경화 외교장관도 지난달 1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와 관련해 종전선언과 상설적인 미북 대화 채널과 함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예로 들었습니다. 미국 정부도 인도적 대북 지원에 대해 이전보다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달 31일 스탠퍼드 대학에 생한 연설에서 빨라진 유엔의 대북제재 면제 조치가 미국 정부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n December, at the direction of Secretary of State Pompeo, the United States working together with humanitarian aid groups operating in North Korea.
미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방침에 따라 북한에서 활동하는 인도주의 단체들과 협력해 적법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전달 규정을 완화했다는 겁니다. 국무부는 지난 14일 북한 주민 10명 중 4명이 영양결핍 상태라는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최근 보고서와 관련해 대북 인도적 구호단체들을 대상으로 대북 제재와 북한 여행 금지 면제를 승인하는 데 대한 미국의 정책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미국 정부가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humanitarian aid for North Korea is an important thing that the United States should allow. If we can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미국이 허용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들의 북한 방문을 막았다고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보건 문제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등 북한 주민들이 고통을 겪었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북한에서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분배를 감시하고 현장에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 보장된다면 대북 인도적 지원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소전 숄티 대표도 대북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도적 지원 물품이 필요한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allow monitoring to the point of consumption. And what I mean by that is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식량이나 의약품이 지원될 경우 실제로 북한 주민들이 지원된 식량이나 의약품을 섭취하거나 복용하는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허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숄티 대표는 일반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인도적 지원이 북한 정권을 돕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분배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는 분배 감시와 함께 현장 접근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원하기 위해 일단 조사를 하여 통계 자료를 얻어야 합니다. 그게 북한에서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고요. 정부기관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들이 하나도 해결된 상태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무부 역시 대북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과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당국자는 지난 14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대북 지원 활동을 하는 인도주의 지원기구들이 접근과 감시에 대한 국제 기준을 충족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BOA Washington.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향후 2년 안에 인도에 1000억 달러의 대규모 투자를 할 전망입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 간 긴장 상황이 지난 수십 년 양국 관계 중 최고조에 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주군을 창설하라고 명령했는데요. 우주군은 애초 계획과는 달리 공군 안에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예. 자, 세계는 지금 첫 번째 소식 볼까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인도에 1000억 달러 규모, 대규모 투자 의향을 비쳤네요.
네, 그렇습니다. 모하마드 빈살만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지난 17일 이 파키스탄을 시작으로 아시아 순방길에 올랐는데요. 19일 밤 두 번째 방문국인 인도에 도착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20일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회담을 한 후에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인도에 대한 대규모 투자 의향을 내비쳤습니다.
네, 그 대규모 투자 규모가 중요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향후 2년 안에 인도에 1000억 달러 이상의 투자 기회가 생기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이 사우디와 인도가 경제 분야에서 협력이 더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투자를 통해서 양국이 더 돈독하고 유용한 관계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인도 정부가 빈살만 왕세자를 매우 성대하게 영접했다고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빈살만 왕세자를 뉴델리 공항까지 나가서 영접하고 예. 의장대 사열을 거행하는 등 성대한 환영식을 거행했습니다. 이 사우디의 실권자죠. 빈살만 왕세자. 지난해 10월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쇼기 씨 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서 궁지에 몰렸는데요. 네네.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공식 외교 행보에 나선 겁니다. 이 빈살만 왕세자는 파키스탄에 이어서 인도에서도 극진한 환대를 받는 것으로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네.
자, 빈살만 왕세자, 나란드라 모디 총리 공동 기자회견장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테러리즘에 관한 공조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 빈살만 왕세자는 이 테러리즘은 공통의 우려 사안이라면서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테러리즘을 격퇴하기 위해서 인도와 관련 정보를 공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나란드라 모디 총리는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예, 모디 총리는 이러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테러를 지원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한 압박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인도는요, 줄곧 이웃국인 파키스탄을 테러를 지원하는 나라라고 비판해왔는데요. 아, 모디 총리는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파키스탄을 직접 지목하진 않았습니다.
네. 지금 인도하고 파키스탄 간의 갈등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양국은 1947년 인도에서 파키스탄이 분리돼 나가면서 줄곧 앙숙이 였죠. 특히 카슈미르 지역을 놓고 양국 간 갈등으로 종종 일촉즉발의 전쟁 위험으로까지 가곤 했었는데요. 지난주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경찰관을 태운 버스를 향한 자폭 공격이 발생해서 인도 경찰 40여 명이 사망했고요. 지난 18일에는 인도군과 카슈미르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반군 간 교전으로 인해서 인도군 7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네.
자, 인도는 이런 일련의 사건 배후에 파키스탄 정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파키스탄은 이런 의혹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자, 빈살만 왕세자가 인도에 가기 전에 파키스탄을 먼저 가지 않았습니까?
네.
파키스탄에도 어떤 투자를 약속했습니까?
예, 빈살만 왕세자가 이번에 아시아 순방에 나서면서 두툼한 투자 보따리를 들고 나섰을 거다라는 관측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카쇼기 씨 살해 사건으로 국제사회에서 소원해진 입지를 아시아로 눈을 돌리기 위한 그런 속내다라는 분석인데요. 빈살만 왕세자는 파키스탄을 방문하는 동안 이 파키스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0억 달러에 200억 달러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예,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원자력 발전소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미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19일 20여 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네.
이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이 윤리 안보 관계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원전 건설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핵기술 개발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미국은 의회 승인 없이 핵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도 있는 핵기술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예.
이 법에 저촉될 수 있다라고 윤리 안보 관계자들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 관계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했군요.
예,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 관계가 양국의 지난 수십 년 관계 중에 최고의 긴장 상황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일 이란 강요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이 모든 힘을 우리에 맞서는 데 쓰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금 미국과 이란 관계 역사적으로 보면 지난 1979년에 그 이란에서 발생했던 이슬람 혁명이 큰 사건이었죠.
예, 이란은 이란 이슬람 혁명 전까지만 해도요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최대 동맹국이었는데요.
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팔레비 왕조가 축출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같은 해 11월에 이란 대학생들이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을 점령하고 미국인 50여 명이 444일 동안 인질로 억류되는 사건을 계기로 두 나라가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네. 자, 로하니 대통령, 미국의 대중동 정책도 비판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미국과 폴란드 공동 주관으로 중동 평화 안보를 위한 장관급 국제회의가 열렸는데요. 미국이 회의에서 이란 정권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국제사회가 이란에 맞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이란 정부는 이 국제사회의가 서커스라고 폄하하면서 불참을 선언했고요. 러시아, 터키, 중국 등도 대표를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네.
또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들도 회의에 장관 대신 다른 관리들을 보냈는데요. 로하니 대통령은 바르샤바 회의는 미국이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주장하면서 미국 정부의 또 하나 실패한 대중동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란 의회에서 하산 로하니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 의회의 중도 개혁파들이 지금 로하니 대통령을 탄핵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 강경 보수파 중에서도 일부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이란 헌법에 따르면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의안이 의회에 상정되려면 총 의원 290명의 3분의 1 이상, 그러니까 97명 이상이 서명해야 하는데요. 네. 모즈타바 졸누리 의원이 지난 17일부터 대통령 탄핵 결의안을 발의하고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그 이유가 뭔가요?
네, 로하니 대통령이 이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서방 6개 나라들하고 지난 2015년에 이 핵 합의를 체결하는 데 성공했죠.
네.
하지만 지난해 미국이 탈퇴하면서 제재가 복원됐고 이란의 물가가 급상승하고 실업률이 다시 오르는 등 결과적으로 이란의 민생고가 더 심각해졌다는 비판 네네. 때문입니다.
로하니 대통령 탄핵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쉽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총 의원 3분의 2, 그러니까 194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요.
네.
또 가결된다 하더라도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승인을 해야 합니다.
예.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19일 기준에서 탄핵안에 서명한 의원이 18명에 그치는데요. 지지를 표명한 의원들의 80명이 달하지만 실제로 대부분 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 로하니 대통령 재선에 성공할 만큼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걸로 아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3년 대통령에 취임해서 2017년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로하니 대통령이 실제로 탄핵될 전망은 적지만 이런 움직임이 로하니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예전 같지 않은 걸 보여주는 거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렇네요.
로하니 정부에 대한 평가는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자, 19일 어제 백악관에서 눈길을 끄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날 우주군을 창설하기 위한 입법안을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날 집무실에서 우주군 창설을 위한 우주정책명령 4에 서명했는데요. 이때 기자들에게 흥분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이제 우주군 창설을 위한 다음 단계 들어섰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예. 미국이 우주군을 만드는 이유가 있죠.
예, 대통령 정책명령은 적들이 분쟁 시나 위기 시에 미국이 우주 공간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방법을 개발하고 자신들의 우주 능력을 개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주군은 우주 공간에서의 침략을 억제하고 미국의 이익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미국이 우주 공간에서 적에 대항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전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네.
그리고 훈련 부서는 우주 작전에 대한 전략과 교리를 개발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우주에서 실행할 작전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될까요?
예, 예를 들면은 이 인공위성을 이용한 군용 위치 추적 체제 운영이나 정찰 그리고 탄도미사일 탐지 요격 작전 등이 있는데요.
예.
또 적국 위성을 파괴하는 작전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주 해병이라든가 유형 기구를 갖추고 우주를 뭐 날아다니는 병력이 작전에 동원되는 네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 우주군이라는 걸 창설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죠?
네, 저희 VOA가 입수한 국방부 문건에 따르면은요, 국방부가 앞으로 5년 동안 매해 7,300만 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공군 측은 지난해 9월에 보낸 메모에 앞으로 5년 동안 130억 달러가 들 것으로 예측한 바 있었습니다. 19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정책 명령은요, 국방부에 180일 안에 필요한 예산을 제기하고 90일 안에 우주군 창설에 따른 군 구조 개편안을 제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우주군을 만드는 데 예산이 필요하다는 건 역시 연방의회 승인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예산이 있어야 우주군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연방의회가 해당 예산을 편성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현재 연방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인데요.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의 우주군 창설 계획에 어떻게 나올지도 관심거리입니다. 네.
지난해 우주군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의 여섯 번째 군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네, 원래는 우주군을 뭐 완전하게 독립된 군 조직으로 두기로 계획했었는데요. 계획을 바꿔서 공군 산하에 두기로 했습니다.
네.
현재 미군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그리고 해양경비대로 5군 체제인데요.
네네.
한편 국방부 관계자들은 독립된 우주군 창설은 미래의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 미군에서 우주작전은 공군이 맡고 있는 건가요?
네, 우주 관련 임무는 주로 공군 우주사령부가 맡고 있는데요. 예. 10개 사령부에 걸쳐 있습니다. 군인과 민간인 18,000명이 이 일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이를 우주군이라는 단일 체계 아래 통합하려는 겁니다.
예.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창설됐던 군이 공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7년 공군이 육군에서 독립한 바 있습니다. 만일 우주군이 창설되면 70여 년 만에 새로운 군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향희 기자였습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방송 원고를 보고 싶으십니까? BOA 방송 웹사이트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BOA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맑은 날씨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 낮 최고 영상 8도. 남포 아침에는 영하 4도, 낮에는 영상 7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9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14도, 낮에는 영상 6도. 강계 아침 최저 영하 11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5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역시 맑은 날씨입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 낮 최고 영상 9도. 개성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에는 영상 9도. 사리원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8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역시 맑은 날씨입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영하 4도, 낮 최고 영상 11도. 풍산 아침 최저 영하 15도, 낮 최고는 영상 4도. 장전 아침에는 0도, 낮에는 9도. 청진 아침에는 영하 3도, 낮에는 영상 9도. 삼전은 아침 최저 영하 16도, 낮 최고 기온은 0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동해상은 대체로 구름 조금 끼겠고 서해는 맑은 날씨입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5m, 서해 북부 해상은 0.5m로 일겠습니다. 2월 20일 수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한 측과 막바지 실무협상을 위해 베트남으로 출발했습니다.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어제 종합브리핑에서 비건 특별대표가 남은 사안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베트남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건 특별대표의 북한 측 상대인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도 오늘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하노이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이번 실무협상에서 미북 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세부 절차 등을 담은 이른바 하노이 선언문을 조율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 하노이까지 기차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오늘 이번 회담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베트남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이 열차를 이용해 하노이에 도착할 것에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중국과 베트남 국경 지역인 동당역까지 열차를 타고 이후 하노이까지 약 170km 거리는 차로 이동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평양에서 회담 장소인 하노이까지 기차로 이동할 경우 약 이틀 반나절이 소요되며 김 위원장이 25일까지 하노이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번 주말에는 출발해야 한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한국연합뉴스도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편도 한 번은 열차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김 위원장이 비행기로 베트남에 와서 기차로 돌아가는 방안과 기차로 방문한 뒤 비행기로 돌아가는 계획이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발전과 번영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말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어제 베이징을 방문한 스티븐 헤들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샬림 바세프스키 전 무역대표부 대표 등 미 전직 관리와 경제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국제사회는 존중과 협력을 원하며 이는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올바른 선택이라며 중국도 미국처럼 발전할 권리가 있고 중국인들도 좋은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발전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미국이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왕이 부장은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 양국이 포괄적인 합의를 이루어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유럽에 중단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한다면 러시아는 미국을 표적 삼을 수 있다고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 의회 국정연설에서 러시아는 대립을 지향하지 않으며 미국의 중장거리 핵전력 조약 탈퇴 결정에 대응해 먼저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유럽에 중단거리 핵무기를 배치한다면 배치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 자체도 표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미국의 중단거리 핵미사일 배치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은 단호할 것이라며 미국의 정책 결정권자들은 어떤 조치를 내리기 전에 그에 따른 위험도 계산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군부가 미국 등 국제사회의 인도주의 원조품 반입을 막기 위해 콜롬비아 국경에 이어 카리브해 해상도 봉쇄했습니다. 블라드미르 킨테르 베네수엘라 해군 중장은 어제 베네수엘라 서부 해안 지역인 팔콘주와 세 개의 섬 사이를 오가는 선박과 항공기 운항을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봉쇄 조치의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블라드미르 파드리노 베네수엘라 국방장관도 이날 국영TV로 중계된 기자회견에서 베네수엘라 군대는 영토 침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지역에서 경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드리노 장관은 또 베네수엘라 군은 마두로 대통령에게 복종과 충성을 다짐하고 있다며 어떤 외국 정부의 명령도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동안 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를 지휘했던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로젠스타인 부장관의 후임으로 제프리 로젠 교통부 부장관을 지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다음 달 중순경 물러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은 이번 법무부장관 교체가 뮬러 특검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 이뤄졌다며 특검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